예수 그리스도와 자리를 바꾸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역할과 상황을 만드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말씀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던 14장 1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제목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또 확신입니다. 특히 상황이 어렵고 미래가 어두운 오늘과 같은 시대와 같은 상황에서 천국 백성들이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누리는 평화는 언제나 변화무쌍합니다. 아침에는 웃다가 저녁에는 울고 집에서는 행복하다가 일터에 나가서는 불편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히브리 사람들은 언제나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인사가 샬롬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나 만날 때나 샬롬을 외쳤던 것이죠.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귀한 삶의 상태는 없을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당부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사실 형편과 상황이 모두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감당하기 위한 근본적인 약속이 오늘 사실 본문의 제목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인데 어떤 일인가 하면 바로 예수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비록 아직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도 믿게 하려고 미리 이 말씀을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장 22절이죠. 한 것처럼 아직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보지 못한 상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장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장차 일이 완성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야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이미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실 것도 성령의 또 다른 보혜사의 사역이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참으로 여러 가지를 제자들에게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어떤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 약속은 너무나 당연히 누리는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완성된 이 언약을 잃지 말고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거기에 확신을 갖는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두 절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14장을 시작하면서 2절부터 계속해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계속해서 가시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불현듯 가셔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오신다는 건 귀에 들리지 않은 거지요. 제자들도 혼란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는 말씀 자체가 떠나가시기 전에 들려주셔야 할, 떠나신 후에 이들이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성령으로 오셨을 때 이르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심이 바로 26절이죠. 다음 장의 15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는 성령의 관계를, 성령의 역할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26절 시작 부분에 그랬는데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장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5장 26절이죠.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지만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26절 중간에 그랬는데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는 일인데 어느 한정된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 하셨는데 모든이라는 표현은 어떤 한계를 정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진리에 대한 영적인 것이 우선임을 다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용한 15장 26절 하반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6장 13절 상반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실 성령의 별명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심으로써 그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리를 가르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앞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1절 32절의 말씀인데 그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은 믿는 자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는 자유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평안을 말씀하신 것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6절 하반절 그랬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새롭고 독특한 어떤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오셨던 은혜와 진리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성령의 충만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성경이 없는 것들을 성령이 일러주셨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6절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진리를 다시 생각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인데 이에 대한 더 넓은 이해가 16장 13절 14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붙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미래에 있어질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언약하신 일들은 모두 오늘날에는 이루어져서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혼란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약속을 어려움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7절, 28절 두 절을 또 봅니다. 자, 여기에 주된 내용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령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붙여지는 평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약속이죠. 이 언약이야말로 가지기만 하면 두려움이나 근심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귀한 약속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은 분명히 오실 성령으로 통해서 임을 확신할 수 있음의 교훈입니다. 다만 여기 끼친다, 아피에미 그랬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남겨둔다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평안을 너에게 남겨둔다. 즉 주님의 가지신 평안을 남겨두고 가신다는 말씀으로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지시고 남겨두시는 이 평안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평안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상황과 처지의 좌우됨이 없이 지속될 것임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것이란 예수도의 첫 번째 기적 때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받은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받아들고 했던 말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2장 10절의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언제나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지만 나중에는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어느 곳은 안전하지만 다른 곳은 안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돈을 많이 가지면 재난의 때에도 편안하지만 반대로 없으면 불편하고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억울하고 잠이 안 올 텐데 한숨 쉴 그런 상황에서도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상황에 관계없어요. 세상의 상황에 관계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좋은 것으로 한결같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처음에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익숙할수록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바울과 실라가 그런 얘기잖아요. 나중에 빌립보에 교회를 완성시키는 이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평안이나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책임지마 하시는데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겼다가 다시 찾아왔다가 하는 한결같이 못하기 때문에 불변하는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불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약속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근심도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는가 하면 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분이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해결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 느끼는 세상의 변화만을 본다면 이러한 주님의 약속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너무나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주님을 보면서 무리를 걷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런데 주님을 보던 눈을 바람을 향해서, 즉 세상을 향해서 봤을 때 무리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빠져가는 자신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이치하고 다르지 않은 거죠. 이런 주님의 언약에 믿음과 확신을 갖는다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하는 말씀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신뢰한다면 서운하거나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근거 역시 예수도 자신이기보다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렇게 확인을 하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한계를 가진 육신을 입으신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세상의 논리처럼 아버지가 높고 나는 낮다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닌 거지요. 믿음의 사람이면 수없이 듣는 약속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냥 소리로만 듣는 이 약속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체험하고 그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믿음도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도 건강도 정치도 경제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의 시기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은혜의 약속을 이론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누릴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29절에서 31절이죠. 성령의 교훈 평안을 왜 말씀하신다고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제자들이 믿게 하려고 이 말씀하신다 그러십니다. 항상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교회를 준비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여호와 이레로 자신을 순종하려는 백성들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아직 믿음으로 장성하지 못한 채로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실 제자들을 위한 준비를 가볍게 하실 리가 없으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주님이십니다. 항상 다가올 미래를 철저히 내다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를 위한 사역으로 제자들의 공백이 되지 않도록 미리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히 주님의 성품에 맞는 모습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29절에 그러셨는데 여기서부터는 먼 장래의 일이 아닌 곧이어 제자들이 만나게 될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은 최소한 50일 이후의 일이겠지만 이 다락방을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당하게 될 일들을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이 당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말씀이야 수없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제자들 아직도 믿지 않거든요. 왜 예수도의 속죄를 위한 희생당하심을 이렇게 제자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유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준비된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향한 교훈과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의 전개를 하시는데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랴. 30절을 그러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는 제자들에게 가까이에서 보혜사 역할을 하셨지만 전개될 상황 속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하시지 못할 입장이 될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0절 하반절을 그랬는데 어찌 보면 제자들은 예수도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르시기를 기대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하심으로써 이미 가룟유다에게 들어가 활동을 시작한 사탄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표현은 어두움의 우두머리를 표현하는 것이고 바울사도는 다른 두 가지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가 믿음 이전의 상태에 있을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믿지 않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것처럼 이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거나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세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하셨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어두움의 세력의 우두머리이죠. 이러한 맹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인 구원을 위한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라. 31절 상반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는 음흉한 일들을 수없이 역사 속에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창조에서부터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만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거룩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당연히 그 자세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31절 하반절을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15장 16장까지 전개된 주님의 교훈이 같은 이 다락방에서 계속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후에 가룟유다가 데리고 나타난 군관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 이 불합리하고 무법한 세상의 체계보다는 그것을 떠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해를 하심으로써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실천을 당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신앙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본문의 말씀처럼 떠남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법에서 떠나지 못하면 절대로 온전한 공의의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를 떠나는 야곱의 후예들처럼 바른 떠남과 만남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너희가 이렇게 일러준다면 이런 불합리하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세상에서 떠나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 마지막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기독께서 가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오실 성령은 모든 진리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예수 기독께서 말씀하신 교훈들을 생각나게 해서 더욱 바른 진리에 거하도록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지셨던 평안을 남겨두고 가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꼭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물을 먼저 준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의 상징만이 추앙이 되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근거로 볼 때도 진정한 사랑은 하지 못하면서 무엇이든지 하트 모양만 있으면 그 밑에서 사진을 남기려는 이런 것은 사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 현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상징으로 그것을 대체하려는 애매한 삶의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징은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이론적인 우상도 거부하고 사실과 실제를 제시하도록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또 그렇게 될 때만 우리의 구원도 실제적인 구원이 될 겁니다. 이 구원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록 3단계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변함없이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